오늘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 욥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고난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았지만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은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 왔습니까? 그야말로 그런 고통을 겪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이해할 만하다. 그럴 역경이, 고난이, 환난이 찾아온 것이죠. 모든 자녀들을 다 잃게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 욕을 하고 죽어라. 그런 아내의 얘기를 듣고 2장 10절 말씀 그 옆에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알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랬던 욥이에요. 근데 왜 신앙이 흔들리냐는 말이죠.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신앙이 왜 흔들리게 됩니까? 고난이 오래가면 흔들리죠.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자꾸 비난하게 시작을 하고 왜 너는 회개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냐? 그러니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라. 뭐 금식 기도를 해라. 성경만 붙들고 살아라. 그런 소리 자꾸 하다가 사실은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욥에게 오겠어요? 오지도 않죠.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와서 욥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위로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차라리 일어나서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한테 대답을 해봐라. 그러고는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뭐 폭포수처럼 질문을 퍼붓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쏟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욥이 마지막으로 이제 들은 말씀이 뭡니까? 뭐 천지를 네가 창조를 했냐? 네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냐? 네가 악인 하나를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 네가 뭘 도대체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 2절을 보면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욥이 그때만 해도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 아직도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4절 5절 대답이 아주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원한 하는 물론 요 뒤엎도 시원한 대답을 못 들어서 그래요. 차라리 네가 뭘 잘못했다든지 뭐라 그러면 좋은데 야 무슨 노루가 새끼를 언제 낳는지를 봤냐 네가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본인도 답답하죠. 그랬더니 대답하라는 말에 4절 5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이제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도 입을 닫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되신만을 주장한다면 제가 뭐라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헤못 얘기도 하셨고 리워야단 얘기도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것들도 내가 그것마저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은 네가 의심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면 심지어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악을 보면 악하게 생겼잖아요. 하마 보면 미련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다스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전적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그걸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대답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이런 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3절 말씀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38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38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말씀드릴 때 이 생각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무지한 말로 내가 뭘 다 안다고 내 무지한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의 섭리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과 우주 만상이 돌아가는 이 이치를 내가 오히려 어둡게 하고 있느냐? 내가 뭘 안다고 지금 그렇게 입을 나불대냐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도로 한다면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사람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사실 우리가 뭐 입을 벌려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대로 깨닫고 하는 말이 몇 마디 되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사는 거죠. 뭐. 누가 이 말하면 이 말 들은 게 내 지식이 되고 그 저 뉴스 보면 저게 또 내 지식이 되고 뭐 하루 종일 카톡 열면 뭐 이 소식 저 소식 들어가지고 뭐 온 세계에서 정보가 모이지 않습니까? 무슨 백신을 맞으라는 건지 맞지 말라는 건지 뭐 온갖 너무 얘기가 다 나오면 이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직접 확인한 바가 없는데 다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 뿐인데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래요. 안타깝죠. 뭐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래요. 뭐 설교 준비가 안 돼도 설교는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눈치채겠죠. 아, 저 사람이 어제 설교 준비가 덜 됐구나. 오늘 딴 얘기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뭔가 자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뭐 안 되는 얘기, 되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 이렇게 잠잠히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그 이 인디안 스타일의 교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파워풀한 교제입니다. 인디안들은 친구 집에 가면 말 안 해요. 그냥 한 귀석에 앉아가지고 친구가 뭐 하고 있나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씩 있다 그냥 가는 잘 놀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꼭 말을 주고받아서 교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구의 삶에 내가 잠깐 이렇게 들어간 것, 친구를 내 삶의 영역에 허용한 것, 그게 교제라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속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뭐 계속 뭐 뽀뽀해주고 이래야 사랑하는 겁니까? 서로의 삶에 전적으로 초청하고 그 서로의 삶에 온전히 뛰어들어가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야, 이건 네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야. 뭐 내일을 네가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도 네가 내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남자들이 많거든요. 사업 얘기하면 당신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돼? 걱정만 되지. 이건 내 영역이고 당신은 살림이나 잘 살아. 이러다가 나중에 20년, 30년 지나가 남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라는 게 그 삶에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초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굳이 뭐 대화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속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아파하는지를 알게 되고 무슨 일로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냥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고 그게 커뮤니티예요. 그게 커뮤니언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찬적 삶이요. 공동체적인 교제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뭐 철문을 걸어잡고 빗장을 담고 당신은 여기까지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이 더 잘하지 않아요. 왜 공동체입니까? 괴로워서 공동체예요. 없으면 편하죠. 혼자 있으면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애 안 낳으면 어른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애라는 게 내 속대로 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애 있습니까? 그래야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는 분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무슨 살고 내 마음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로만 듣던 신앙이 이제 보는 신앙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나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보고 말해보라고 얘기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제가 이제 대답할 텐데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주께 묻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물었다면 내 고난에 대해서 뭐 억울함을 하소연했지 정말 깊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또 욥도 하나님이 고난이 어떻게 된 고난입니까? 억울하다는 얘기만 한 거예요. 내가 왜 고난 받을 이유가 뭡니까? 무죄를 입증해 달라고 하소연만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심층하로 내려가지 않고 표층에 머물러 있었던 기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뭡니까? 그런 기도만 드렸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는 아주 표층적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더 깊은 심층의 기도를 위해서는 그분의 기도를 하셔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끌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내가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알게 하옵소서. 이때까지는 욥이 자기가 아는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인이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5절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자, 이때까지 욥의 신앙이 그토록 좋은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욥의 신앙이 본인 스스로 이제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하나님, 직접 친히 뵙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는 내 안에 쑥 들어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욥이 알았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한 믿음으로 터닝하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라는 게 터닝이란 말이죠. 회개라는 건 문자 그대로 이게 돌이키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하여 계속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돌이켜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되돌아서야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야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뒤에 두고 하나님과의 정반대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귀로만 들은 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무슨 뭐 금식 기도하라 뭐 하라 뭐 수많은 기도에 관한 얘기를 듣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기도의 노력들이 다 무슨 공부하면 되는 기도 공부해가지고 되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책 쓰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책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저도 왜 기도하는가 책을 쓰고 나서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오늘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는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가 뭐냐 도대체.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은. 그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는 건 많아. 설교만 듣고 말이지. 성경만 맨날 뭐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귀로만 듣는 신앙. 그래서 막 귀만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설교에 대해서 크리틱을 하라 그러면 뭐 대한민국 설교자 한 100명은 크리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설교자도 다 들어가지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정말 뵙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욥이 지금 이제 그렇게 눈으로 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뵈면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이거 뭐 이게 좀 번역이 좀 안 좋은 번역인데 내가 이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온통 내 불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내 불행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 말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네. 티끌과 제 가운데 나를 어떻게 둘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왜 하나님이 광야로 갔다 몰아넣어요? 하나님 무슨 뭐 세디스트입니까? 거기를 밀어넣어야 티끌과 제 가운데 가야 내 존재가 티끌과 제 같은 존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다 태산만큼 콧대가 높아지죠. 뭐.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질 않죠. 뭐. 이교회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저 성도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뭐 하나 뭐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뭐. 예배 형식은 왜 저러며 뭐 교회가 왜 저 모양이며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교회 쇼핑 기간입니다. 요새 또 연말 연시가 원래.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봐서 그렇지. 연말에 어디 뭐 좋은 데 세일하는 데 없나? 좋은 설교 없나?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없나? 좀 나이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없나? 그런 교회 있어도 가면 안 됩니다. 당신 때문에 안 돼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이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대한 관심이 없어. 내 불행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돌이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로를 해줬습니까?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지금 한 거는 단 한마디도 위로가 없단 말이에요. 위로 때문에 사람이 회복되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위로해달래. 그 평생 상처를 가지고 위로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제가 정말 단번에 상처가 나을 줄로 믿으십시오. 그 상처 가지고 노느라고, 상처 가지고 그게 무슨 훈장도 아니고 말이죠. 상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들 어릴 때 상처가 많아요. 뭐 목회자들이 뭐 부모가 다 훌륭한 부모입니까? 뭐 큰 교회하고 대형교회 할수록 그 자녀들이 다 피해자들이에요. 그런 상처들이 몸에 있으면 나중에 본인 목회도 진짜 지대한 영향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 상처 하나 해결 안 된 사람이 누구한테 뭐 무슨 상처를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복이라는 게 인간이 위로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하심으로 참다운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제가 모태신앙이 자꾸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할 기회가, 진정으로 이렇게 말이지, 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기회가 별로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기독교적 환경, 종교적 분위기, 교회 무슨 이런 뭐 은혜로운 무슨 삶의 환경,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만큼 쌍말을 합니까? 욕을 해댑니까? 주먹질이 오갑니까? 이런 데서 온실처럼 자라고 나면은 본인이 티끌과 제 가운데 앉을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생마처럼 던져지고 시궁창에 내던져지듯 던져지고 구겨받듯 인생이 구겨받게 되면은 본인이 원컨 원치 않건 티끌과 제 가운데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그냥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다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주여 하는 말이 한마디가 해도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아, 또 다음 환란이 오더라도 그래 환란 와라 뭐. 환란은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 네? 인내하면 연단되는 것이고 연단 끝에 또 다른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의 고백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오래된 신앙인도 계실 테고 또 최근에 신앙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 뭐 여러분 신앙은 이게 연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가지고 밥그릇수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 따질 것도 없어요. 나이 70, 80이 돼도 어린아이로 그냥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나이 10, 20살이라도 성령 세례받고 어른처럼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일이 저는 있었으리라고 믿지만 그게 없었다면 올 거로 기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낮아지면 되는 거죠. 본인이 자기 자신을 티끌과 제 가운데 앉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떼쓰지 마시고 그리고 위로해달라고 너무 졸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보다 큰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면 모든 상처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저도 상처투성이에요. 제 인생을 까면 뭐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데 아직도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거라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씻은 듯 기억도 잘 안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옹알거리듯이 그렇게 내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더 이상 그런 옹알거림은 멈추게 하시고 이제 제발 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것밖에 모르고 내 고통에 묶여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일이라도 망할 것 같고 온 세상이 지금 끝날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내 이름을 부르라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따라 오늘도 주의 복음 들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이렇게 큰 고난 겪고 주님께 돌이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정말 티끌과 재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절규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손과 발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끝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되 그러나 위로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함으로 진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나 자신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산산조각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바꿔놓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욥처럼 다시 한번 회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